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전도서입니다.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그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 들린 남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묶어놓을 수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사람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보았으나 그는 사슬을 끊고 뛰쳐나왔다. 그를 다룰 만큼 힘센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제 몸에 상처를 입혔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다. 마침 가까운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애원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더러운 영들은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다. 어림잡아 2,000마리 정도는 되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읍내와 시골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왔다가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겁이 났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남자와 돼지떼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 할 때 귀신 들렸던 남자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다 이르셨다. 내 가족과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말해주어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그는 예수를 떠나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이 계시는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를 찾아 그곳으로 왔다. 야이로가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나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밀었다. 그 가운데에는 12회 동안 고르지 못한 달거리로 고생하는 여자도 있었다. 여자는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를 바싹 따르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여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 여자는 예수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걱정 말고 가거라. 다시는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도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떠든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리 울며 소란을 떠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쿰.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였다. 소녀는 12살이었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부모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Lord, we come before thee now, at thy feet we humbly bow. Oh, do not our suit disd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전도서 제12장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 사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구속을 완성하신 경로를 밝히면서 바울이 서신들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인 예수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와 같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시작부터 죄인을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으면 그 희생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사역에서도 자신을 늘 사람으로 표현하심을 봅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다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파격적인 겸손은 그를 따른다는 우리 모두를 교만할 수 없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11절 상반절인데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룩하게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도로 또 뒤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도의 희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그리고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 하반절의 표현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세상의 불공평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죄성 때문이지만 예수도 안에서 사죄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평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으로 잘못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수도께서 우리 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2절은 다음 절은 앞절이 확인이면서 시편 22편 22절 인용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셨지만 그렇게 구별하신 성도를 형제라고 격의 없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3절인데 이사야의 예언 8장 17절 18절의 인용으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형제됨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적들의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격려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의지하여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로 통해서 탄생되어진 성도들,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형제됨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은 분명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거저 얻은 은혜임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따라야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마귀를 멸하고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성도들이 형제가 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멸하려는 것과 두 번째는 일평생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시려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존재가 육의 사람으로 떨어진 것은 마귀의 역할이었고 이것을 다시 본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킨 불순종의 마귀 사탄을 멸함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아담의 범죄 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도 예수도께서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이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14절 상반절인데 육신이 된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 되심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흐트러진 영적인 세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보다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4절 하반절인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죽음을 통해서였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과 가장 가까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요한사도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요한사도의 증언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4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심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15절 했는데 사람들이 일평생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종노릇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신 예수께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인 죄를 해결받은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중보와 도우심입니다. 다시 천사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부르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2장까지 주님의 영화와 우월하심의 논증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16절 상반절인데 천사는 육체를 갖지 않았고 죽을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들로 사람보다 능력 있는 피조물들이지만 이미 앞에서도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사람이 되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시면서 그들을 범죄케 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약속의 자손, 즉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라 16절 하반절에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17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해결받아야 하는 대상은 마귀로 인하여 범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에서 난 사람으로 감당하게 해오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도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당해야만 하는 온갖 불편을 그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17절 중간에 함으로써 이제껏 구약에서 불완전했던 아론 계보를 따른 제사장들의 부족함과는 비교될 수 없고 대대로 그 역할을 바꿔 감당해야 했던 불완전을 완전히 해소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수없이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비의 성품은 하나님 쪽이시라면 그 약속에 신실한 것은 사람 쪽의 믿음직한 제사장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역할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는 17절 하반절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 하신 것이므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절인데 고달픈 인생을 돕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처럼 고난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영원한 영광에 계셔야 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처음부터 땅에서 난 우리들보다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만약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의 처녀 탄생과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 또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고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신상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또 그가 가르친 삶과 죽음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부인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언급되는 시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유대인의 역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현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기에게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언도했다.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과 그에 대한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한 요세푸스는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의 이와 같은 증언 때문에 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이 요세푸스가 쓴 글의 원문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요세푸스까지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후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터스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빌라도가 그를 범죄자로 정죄해 그가 처형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한 플린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타키토스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본도와 비두냐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약 70년에 태어난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예수가 과연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어떤 인물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라고 약속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고보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이 고백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았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음 네 가지 증거를 그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행하신 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고 넷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서지보다 먼저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세례 요한을 알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증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시간의 한계상 이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의 증거가 참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예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증거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만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결탁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이 쓴 기록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점과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은 참혹한 고통이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들의 거짓 증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세기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했거나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쓴 탈무드까지도 그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적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탈무드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번째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생을 인정한 사건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포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곧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대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보다 더 자주 언급된 사건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만도 100번 이상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한두 번만 나타나셨다면 증인들이 아마도 속임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부활하신 후에 11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예수가 사기꾼이거나,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째,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극단의 어느 중간에 속한다.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었고 그가 말씀한 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었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기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며 정직한 자가 아니라 부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에베레스트가 쓴 The Divine Demonstration, 책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예수가 보여준 지구의 선과 도덕적 순결이다. 이 도덕적 순결은 복음서의 매 장마다 하늘의 태양빛처럼 비추고 있으며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 어린이, 미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다. 이와 같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원인이 예수의 고결함 때문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자애롭고 순결한 교훈은 부정한 마음이나 죄책감에서 흘려나올 수 없다. 만약 더럽혀진 양심이나 고통의 절박감, 모욕감, 냉정한 무시 같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말이나 품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실 때나 유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실 때나 그는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고 완전한 분이었다. 만약 양심이 더럽혀졌거나 죄가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 같은 태도는 나오지 않는다. 이상 에베레스트가 쓴 책 The Divine Demonstration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책 99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의 인품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씀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해 피 흘려 죽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으며 비록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그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저로부터 벗어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